지난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또 참회의 수요일로 지키면서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사순절은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해지고 나라의 대통령 선거로 수선하고 동해안의 산불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또 국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나라가 큰 고통당하는 중에 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 처한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절기 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정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교파의 구분 없이 사도시대로부터 지켜오던 좋은 전통입니다. 주님의 부활절 전 40일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는 이 절기는 옛 교회에서부터 새신자들의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또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 실천의 기간으로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사순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사무엘 카버트는 이 사순절은 자기 성찰과 회개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순종과 신앙 실천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키워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사순절 동안에 일상의 분주함에 묻혀 소홀했던 회개와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는 기간으로 또는 한 끼 이상의 금식을 통해 이웃을 섬기자는 의미에서 한 끼의 식사 주님의 목소로 한 잔의 차 이웃의 목소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간으로 삼으려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문화생활의 절제와 탄소금식 등을 통해서 경건한 일상회복과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우리 모습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사순절의 핵심 메시지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다시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기간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점은 구약성경에서부터 누누이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서 메시아 보기를 원했던 시므온은 성전을 찾으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앞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의 걸어가야 될 길이 모진 고통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세 차례는 반복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고 가운데 첫 번 말씀인데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하신 직후에 이곳을 출발하셔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는 예수는 예수처럼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리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악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초연히 맞이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철학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향해 전진하셨고 마침내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희생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출발하시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시면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따르는 제자의 도리를 다시 마음에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주님은 질문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든냐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세간에 회자되는 여러 반응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대답에 매우 만족해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대화를 나누신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음이 매우 특이하고 이색적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지방을 단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단지파는 지중해 인근의 중부지역을 땅 분배받을 때 할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완강하게 저항하자 그 지역 정복을 포기하고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하여 헬몬산 인근의 변방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이 단지방이 되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분배된 땅에 정착하지 못했던 유일한 지파였는데 그만큼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방의 땅이란 언제나 다른 민족들과 인접해 있었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도 빈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앙적인 혼란도 극심해졌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에 따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로섬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새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과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는 것이었고 모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직책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사설의 거짓 제사장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단 지방은 여러 면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정상적인 신앙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이하에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이하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더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원천 같은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세월과 역사가 지난 다음 신약 시대가 되어도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도시의 신약 시대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이곳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도시를 헤롯에게 넘겨주었고 헤롯은 이곳에 가이사의 신전을 건축하여 그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도시가 넘어갔는데 빌립은 이곳을 큰 도시로 확장하면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도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각종 로마의 신들을 위해 많은 로마 신전들을 건축하여 이 도시가 로마 신전 도시처럼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여러 종류의 신전들이 도시의 골목을 채우고 있는 그 도시에서 또는 가이사가 세상의 구주라고 찬미하는 이 참남한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로마 사람들이 칭송하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요 로마의 신들도 아니요 여기 절비한 신전들의 주인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작정하시고 그 결심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제자들이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명백히 동일한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천금의 무게를 가진 말씀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의 우주 존재의 기원들이 다 허구임을 밝히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고대 신화에도 이집트의 신화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만물의 기원에 대한 창조 설화는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이외의 모든 것들, 그것이 로마의 신이든지 황제이든지 영웅이든지 학문이든지 군대이든지 간에 그 어느 것도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자칭하는 구주들을 부정함과 동시에 오직 예수만을 긍정하는 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라는 명백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책망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속내를 보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고난을 비로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뜻밖의 저항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나셔서 32절과 33절에 이런 대화를 주님과 주고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인 의지로 십자가를 향하시는 주님 앞을 가로막고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행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칭하시며 그렇게 분노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제자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말씀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씀은 드려야 올바른 도리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사탄이라 부르며 맹렬히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을 작정하셨고 이런 주님의 작정에 대해서 사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주님을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성전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한 번만 절하라 했습니다. 이때 찾아온 마귀를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the tempter, 유혹하는 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교묘한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려 하시는 극한의 고난의 길을 걷는 대신에 돌로 떡이 되게 해서 이 배고픈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영웅으로 등장하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신비 종교가가 되거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그런 길을 걸음이 어떻겠느냐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 유혹 앞에서 현장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셔서 깊이 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극복해내셨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저항에도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셔서 그 땅의 역사를 일신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버리고 주님과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꼴이 되어 반발하고 저항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당연히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좌우편에 자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은 드디어 왕이 될 때가 왔다고 기뻐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때쯤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정치적인 야망에 대한 포기하지 못한 생각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의 십자가형을 행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의 긴 역사에도 항상 이런 유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단들이 출현하거나 교회들이 분열로 몸살을 낳거나 급진신학이 등장했을 때 언제나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이 복음 증거를 회방당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얻도록 선한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 현실에도 관심해야 하고 사회적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고 이 땅의 문화를 선도하는 일도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는 복지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정치결사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국민적인 의무이며 선한 일든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우리의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생명을 구원한 유일한 길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하고도 신속한 길임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이념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 증거될 때 그 은혜의 결과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갔습니다. 복음화가 문명화와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베드로에게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다 해도 그가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인정을 매개로 하여 이탈을 유혹하면 가차없이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땅의 논리에 얽매이지 맙시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특정 집단의 사람들 또는 특수한 사명진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4절 첫 단어를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영광을 위해 내가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력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인생의 목적도 나에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 다음은 주님 영광을 위해 자기 현신의 삶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지고 있는 자기를 위한 짐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었던 살로메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실 때에도 그 여행 중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나와 두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른편 왼편 자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그 말씀의 참뜻을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살로메는 그 아들 야고보가 헤롯에게 처형당해 순교하고 다른 아들 요한이 쫓기고 박해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름이 무슨 뜻이며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요 순교의 자리이며 박해의 자리요 아들을 주님 오른편에 두었던 의미의 삶이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울다 혼절하는 삶이요 남은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일생 지켜보면서 살아가야 할 처절하고도 가슴 미어지는 삶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주님의 좌우편에 서는 것이 결코 종교적 낭만을 즐기는 꽃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십시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나 같은 흑인이라는 Black Like Me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백인이지만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위해서 일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인들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흑인 친구들은 그에게 당신 같은 백인은 결코 나 같은 흑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참 동료로 받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흑인으로 변신을 각오합니다. 하루 15시간씩 일광욕을 하고 약품과 염료 심지어 방사선을 사용해서 피부 색깔을 검게 만들고 머리를 짧게 깔고 흑인으로 변장한 다음 미국의 남부지방을 여행하면서 흑인들의 고충을 흑인의 입장에서 경험했는데 그때 기록한 책이 나 같은 흑인입니다. 자기가 흑인처럼 되었을 때 비로소 흑인들을 이해하고 흑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진정으로 돕는 것,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자기 희생 없이 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희생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놀이를 통해서 가능하긴 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으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각오를 밝힙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당부를 가슴에 품고 평생 주님이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이 사순절 출발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땅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받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